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5월 8일은 한국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은 5월 10일이 어머니의 날입니다.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 이날만큼은 조금 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효도를 제대로 못한 자식들 입장에선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날이기도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5월 둘째 주 함께하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중동국가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노동 착취 등을 이유로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보수당이 예상을 깨고 완승을 거뒀습니다. 미국과 쿠바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50여 년 만에 재개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한국의 황중국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중국 본부장이 탐색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그리고 대니엘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 등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황 본부장은 워싱턴을 떠나기 전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탐색적 대화의 성격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탐색적 대화의 목적이며 따라서 별도의 조건이나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황 본부장은 북측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탐색적 대화라는 게 6자회담의 전단계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놓고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에 그림이 그려졌다고 본다면서 그런 공감대를 북한에 전달하고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 6자회담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탐색적 대화라고 보면 된다고 풀이했습니다. 탐색적 대화가 열릴 경우 구체적인 6자회담 재개 조건이 집중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것인데요.
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들을 이행하겠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신호를 보여야 한다면서도 북한에서 해야 할 조치들을 모두 본 뒤에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황중국 본부장은 워싱턴에 이어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 측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네. 중국 측과의 협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황중국 본부장은 지난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는데 양측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초기 조치로 모든 핵활동의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요원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탐색적 대화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앞으로 수개월이 북한을 제외한 오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탐색적 대화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탐색적 대화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관건으로 탐색적 대화 개최에는 조건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당사국들이 이 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른바 이 말씀하신 탐색적 대화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을 비롯한 미국의 북핵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종종 점검해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북한의 그런 태도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다면서 탐색적 대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탐색적 대화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근거로 현재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는 북한의 강력한 핵개발 의지를 꼽았습니다. 북한이 이미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데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노동당과 군 고위 당국자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이어서 이런 종류의 접촉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은 어째서 이 탐색적 대화라는 형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탐색적 대화 제의에는 북한과의 핵협상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부담감이 깔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진전을 이룰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이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네.
이 소식통은 또 한국은 북한과 비핵화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만큼 북한의 의중을 살피는 탐색적 대화의 실질적인 주체는 미국이나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탐색적 대화 추진과 관련된 움직임들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일본과 북한의 대립인데요. 지난 5일 미국 뉴욕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주장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정부 납치 문제 담당상은 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북한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마타니 납치 문제 담당상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북한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고령화하는 납북자 가족들과 구출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납북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라며 북한은 지체 없이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솔직하게 통보하고 조속히 납북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야마타니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한 일본과의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외국인 납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지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이 지난 1950년 이후 저지른 외국인 납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에 앞서서 북한이 일본 정부의 외교 활동에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신뢰 문제를 거론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뉴욕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관련 국제 토론회가 열리기에 하루 앞선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외교 활동에 대해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연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 문제 담당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골수에 찬 대결 광신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강요가 납치 문제를 북일 양자 간에 해결하기로 한 합의를 어긴 것은 스스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나아가서 이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 북한과 네. 일본의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북한이 거론하는 북일 간 합의는 지난해 5월에 맺은 이른바 스톡홀름 합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이 합의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에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네.
이걸 파기할 수도 있다고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한 북한과 일본의 합의는 이전에도 뭐 이렇게 삐걱거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당시에는 북한이 일본 정부의 조총련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문제 삼은 건데요.
네.
지난달 초 북한은 일본 측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도발과 국가 주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는 북일 간 대화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항의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난 5일 뉴욕에서 외국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관해 국제 토론회를 예정대로 열었습니다.
네,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관한 북한 인권 국제 토론회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입니다. 최근 중동의 카타르에서 유명한 건설 회사가 북한 출신 건설 노동자를 대량 해고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중동에 있는 나라 카타르의 유명 건설 회사인 CDC가 이 회사에 고용된 북한 건설 노동자 19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 노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해고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VOA가 입수한 CDC와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의 회의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각자의 서명에 담긴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는 지난 4일 발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북한 노동자 90명이 해고가 됐으면 굉장히 큰 건데요. 어떻게 해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네, CDC와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의 회의록에 따르면 북한 감독관들이 계속해서 근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그 결과 최근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우선 노동자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될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식량이 기준 미달이고 공사 현장에서 보건과 안전 절차가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 측은 이 때문에 카타르 당국자들과의 관계에서 회사가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북한 측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회사 측은 다만 북한 대사관 측의 요청과 그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노고를 감안해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서 90명만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2명의 북한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CDC는 나머지 노동자들도 앞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과 안전규정을 어기거나 또 현장을 이탈해서 다른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할 경우 더 이상의 협상 없이 즉각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지된 물품인 술을 제조하거나 마실 경우 또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장 자재를 훔칠 경우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즉각 해고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현지 고용회사의 체류 보증이 끊겨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CDC는 다만 이번에 해고된 9명이 다시 카타르에 입국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카타르에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파견돼 있으며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카타르에는 북한 노동자 3천여 명이 파견돼서 보도블록을 깔거나 고층 빌딩을 짓는 등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대외건설 지도국 산하에 있는 수도건설과 건명건설, 남강건설, 그리고 젠코에 소속돼 있으며 특히 남강건설 소속 노동자들은 전원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3년부터로 수도건설과 남강건설이 처음 진출했고 이어서 2010년 젠코가 합류했습니다.
네, 저희 BOA 기자가 지난해 12월에 카타르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를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네. 근로자들의 증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VOA의 인터뷰에 응한 북한 노동자는 다시는 해외에 나와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 간부가 임금을 착복해 자신의 수중에는 돈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일부 되짚어 보면은요.
네.
이 노동자는 죽어도 다시는 안 온다.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제외는 제 돈 벌자고 나오지 지배인이나 당 비서에게 돈 벌게 해주려고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은가. 솔직히 카타르 현장 건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지배인과 당비서 돈벌이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네.
이 노동자는 또 북한 노동자들의 명목상 월급은 미화로 $750지만 충성 헌금과 잡비 등 경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달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근로 실태는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제사회 반응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킹 특사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로서는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도 없는 데다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노동규정 등 국제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특사는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N에서도 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UN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UN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점점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는 실제 상황이 어떤지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됐다는 입장인데요.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해외 북한 노동자 대다수가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방문을 허용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의 흔적.
지난 2일 영국 런던 세인트 병원에서는 새 공주의 탄생을 알리는 영국 왕실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부모인 윌리엄 왕세 손과 미들턴 빈이 공주를 안고 병원 밖으로 나와서 축하하러 나온 영국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런던의 명물 타워브릿지는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환한 분홍색 조명을 켰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25년 만에 태어난 공주의 소식에 세계 각지에서도 축하 메시지와 선물이 이어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하고 영국 왕실에 축하를 보냈습니다. 새로 태어난 공주의 이름도 화제였습니다. 도박사들 사이에서는 공주의 이름을 놓고 거액의 배당금이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결국 샬럿 엘리자베스 다이애나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증조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존경과 함께 할머니며 요절한 비운의 공주 다이애나비를 기리는 뜻도 담은 것입니다. 샬럿 공주는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 찰스 왕세자와 아버지 윌리엄 왕세손, 두 살 많은 오빠 조지 왕자에 이어 왕위 계승 서열 4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바뀐 법에 따라 왕위 계승에 남녀 차별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샬럿 공주의 작은 아버지 해리 왕세손의 왕위 계승 서열 순위는 5위로 다시 한 단계 밀리게 됐습니다. 직계 우선 원칙 때문입니다. 샬럿 공주의 탄생으로 상당한 경제 효과도 예상됩니다. 런던에서는 샬럿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문구가 담긴 도자기와 동전, 장난감 등 다양한 기념품이 발빠르게 출시됐습니다. 기념품을 사려는 사람들도 많아서 영국 시장조사업체는 기념품 판매 규모가 영국에서만 거의 미화 1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샬럿 공주의 탄생으로 인한 전체 경제 효과는 2억 달러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영국 왕실에서 25년 만에 태어난 샬럿 공주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요. 지난 8일에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두 정상이 2015년 올해 들어선 처음 만난 건가요?
네, 올해는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5번 정도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네.
또 올해도 여러 가지 뭐 국제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최소한 5번 이상 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더욱 강조해 왔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두 정상은요, 회담에서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강조하고요,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군사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상 회담은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하면서 함께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두 정상은 2차 세계대전에서 양국이 이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타도한 전승국임을 강조했고요. 특히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와 중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면서 두 나라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러시아 방문에 앞서서 이 러시아 언론들의 실은 기고문에서 역시 두 나라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강조했었습니다.
네, 이 회담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도, 합의 내용들도 좀 살펴주시죠.
네, 전면적 또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또 에너지, 항공, 금융, 또 국방 여러 가지 분야, 40여 개 분야에 대한 협력 관련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중에 눈에 띄는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중부도시 카잔을 잇는 770km의 고속철도 건설에 미화 200억 달러에 달하죠. 1조 루블을 네. 공동 투자하기로 했고요. 또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 4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약 조건에도 타결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내용은 앞서서 이제 두 나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추진하겠다고.
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사실 중국이 이 현대판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과거 소련의 그 영화를 또 재현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경제 동맹을 추진을 했는데 이 두 이제 두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인 연대에 네. 더욱 더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이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수호의 35 전투기를 러시아가 24대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입 협상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 관계와 관련해서 또 이번 주 눈길을 끈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군함이 사상 처음으로 흑해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해군 북해함대 소속 미사일 호위함인 웨이팡함과 리니함이 지난 4일에 터키의 보스포르스 해협을 통과해서 흑해로 진입했다고 중국과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국 군함들은 이 관례에 따라서 터키 국기를 개항했고 우호의 표시로 예포를 발사했다. 이런 이제 내용도 밝혔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군함의 흑해 진입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흑해는 남쪽으로는 터키, 서쪽으로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북쪽과 동쪽은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충지죠.
네.
특히 이제 흑해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나토 해군이죠. 그리고 이 러시아 해군이 마주하고 있는 민감한 곳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중국 군함이 이번에 처음으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중국 군함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군함들은요, 러시아 2차 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 참가를 하고 이후에 이제 흑해와 연결된 지중해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러시아 해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 간 합동 군사훈련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지중해 해역에서 해상연합 2015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훈련에서는 공중방어, 또 대잠수함 훈련 등 해상 방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훈련들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군사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두 나라가 지난 2012년부터 합동 군사훈련을 해왔고 이를 확대해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러시아가 중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 군사협력도 강화해왔고요. 특히 이는 이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도 있죠.
네.
양국이 지난해 1월에 처음으로 지중해에서 합동 훈련을 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5월에는 또 동중국해에서 해상연합 2014 훈련을 실시했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지중해에서
네.
다시 이 해상연합 2015 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두 나라 해군이 또 동해에서도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거란 소식도 있던데요.
네, 오는 9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이번에 이제 승전 70주년 행사는 러시아에서 열린 것이고 9월에 중국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행사를 갔는데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합동 해상훈련이 동해를 배경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영국의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당초 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이 접전을 벌일 거란 그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정말 예상을 깨고 보수당이 완승을 거뒀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네네.
선거 결과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네.
전체 650개 선거구에서 이 보수당이 과반인 331석을 차지해서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죠.
네.
반면에 노동당은 23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에 거의 100석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보수당이 완승을 거뒀는데요. 보수당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이제 영국은 이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잉글랜드, 웨일즈 지역에서 크게 선전하면서 기존 의석보다 24석을 더 가져왔고 반면에 노동당은 여기서 26석이나 잃었습니다.
네.
또 기존 지역에서 노동당이 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당의 텃밭인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도 많은 의석을 잃었는데 이 보수당이 의석을 가져온 게 아니라
네.
스코틀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59개 선거구 가운데 56석을 확보했고, 따라서 노동당은 기존에 있었던 의석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많이 잃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희비가 굉장히 크게 엇갈릴 텐데, 이 노동당의 반응, 또 보수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우선 보수당은 이번에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더욱 위대한 영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지자들에게 영국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제 분열을 이제 가라앉히고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의 영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보수당은 축제 분위기죠.
네. 노동당은 뭐 패배했으니까 굉장히 침체돼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주 우울한 분위기인데요. 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는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즉각 발표했습니다. 밀리밴드 대표는 이 선거 발표가 있었던 밤이 아주 어렵고 실망스러운 밤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특히 지난 5년간 정권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면서 지지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앞으로 강력한 노동당이 필요하다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노동당이 이번 선거 패배라는 이제 큰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한동안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새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또 노동당 내에서도 이제 혼란을 추스려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수당이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한 이유, 그 원인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뭐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보수당 지지자들이 이 결집을 했고
네.
또 노동당이 이제 텃밭인 스코틀랜드에서 수십석을 잃은 게 이제 주요 패배의 원인으로 영국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까지도
네.
영국 언론들의 전망은 굉장한 접전이 예상된다. 초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이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반면
네.
이 노동당은 지지세력 결집에 실패했다는 분석이고요.
네.
특히 노동당이 물론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보수당에 기울어져 있지만 소규모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네.
또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데도 실패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당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현재는 이제 영국 정부가 연립 정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당과 이제 자유민주당이 연립 정부인데 예, 자유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고전을 했습니다. 기존 57석에서 49석을 잃고 8석밖에 남지 않았는데 큰 뭐 재앙적인 결과죠. 니 클레그 자유민주당 대표는요 사임한다는 뜻을 곧바로 밝혔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코틀랜드 독립당은 기존 6석에서 56석으로 크게 의석이 늘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는 인물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을 뽑자면은 스코틀랜드 독립당 후보로 이제 당선이 된. 20살의 여대생입니다. 글래스고 대학에 재학 중인 마리 블랙 이제 당선자죠.
네.
블랙은 이번 선거에서 이 노동당의 거물급 정치인인 더글라스 알렉산더를 물리치고 이제 의회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됐는데 영국 의회의 역사 348년 만에 최연소 의원이 됐습니다. 20살 여대생이니까요.
네.
그밖에 앞서 이제 이번에 당선된 블랙, 이 20살 여대생에게 패한 이 노동당의 알렉산더의 거물을 비롯해서
네.
여러 거물급 의원들이 낙선한 것도 이번 총선의 특징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총선 소식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증시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만약에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면은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또 이것이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네.
집권 보수당이 이제 오히려 이제 압승을 거두면서 전국의 안정이 예상되고 그래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보수당이 또 이제 다른 정당들보다 친기업적인 그런 노선을 유지한 것도 이유인데요. 보수당이 기존의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해서 재정 적자를 더욱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초도 있는데요. 캐머런 총리가 2017년까지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이번 총선 전에 이제 공공연하게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이제 하겠죠. 그렇게
네.
되면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놓고 또 더욱더 논쟁이 뜨거워질 텐데 이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한다는 것은 이제 또 유럽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려도 낳고 있고요. 또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약진을 하면서 사실 얼마 전에도 스코틀랜드 독립 움직임이 있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큰
네.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추진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영국의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당초 예상을 뒤집고 보수당이 완승을 거뒀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쿠바 관계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쿠바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50여 년 만에 재개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5일에 쿠바행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승인했는데요. 이 플로리다에 있는 아바나 페리 파트너스, 또 바하 페리스 이런 적어도 4개 업체에 대해서 여객선, 또 화물선, 이 상업적인 목적의 선박이죠. 이 선박들의 쿠바 운항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도 이 수억 달러치 화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다는 예상입니다.
네, 이 선박 운항이 50년 만에 재개가 됐는데 왜 중단이 됐었나요?
사실 이제 쿠바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과의 외교 단절 또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뤄진 조치였는데요.
네.
지난 1960년대 초였죠. 미국은 한 해 전인 1959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서 공산당 정부를 수립한 지 2년 만인 1961년에 쿠바와 국교를 단절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선박 운항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이 미국과 쿠바 간의 뱃길이 열리는 셈인데 언제쯤 선박 운행이 시작이 될까요?
이번에 발표된 건 이제 재무부의 이제 허가였고요.
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모든 일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는 미국과 쿠바 간의 여객선,
네.
화물선 운항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시작이 될 수가 있죠.
네.
이제 남아있는 건 미국의 이제 재무부 외에도요, 다른 당국, 또 쿠바 정부의 허가가 남아있는데요. 또 이 밖에도 이제 양국의 규정에 맞는 운항 시스템 구축도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이번에 허가를 받은 회사 가운데 하나인 이 바하 페리스가요, 뉴욕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제 최종 허가까지 다 나면은
네.
정원 1,000명인 여객선을 일주일에 3, 4번 운항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왕복 요금은 뭐 $300에서 뭐 $250 정도 네. 이렇게 책정할 거라고 밝혔는데 이 업체가 이 업체뿐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뭐 상당히 많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매년 수십만 명 정도의 이제 미국과 쿠바를 네. 이 뱃길로 오가는 그런 인적 교류가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100길로 오가는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날 텐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적 교류 또 화물선 네. 운항도 있기 때문에 물적 교류도
네.
이제 100길이 열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항공편으로 오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네.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 그런 네. 기회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미국인들 중에 쿠바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쿠바 여행 비용이 이제 배로 가게 되면은 훨씬 줄고 또 사실 미국에서 네. 쿠바까지 배로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미국 여행객들이 훨씬 더 이제 쿠바를 많이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쿠바를 만약에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네.
화물선을 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쿠바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물류 비용도 크게 줄게 되겠죠.
네, 이렇게 미국과 쿠바를 잇는 여객선 운항 이런 것들이 다 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관련된 조치의 일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전격적으로 이제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이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제 시행돼 왔고요. 여행 자유화 조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양국이 이제 뭐 대사관 개설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상도 지금 벌여 왔고요.
네.
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상 과정 중에 일환으로 이번에 또 양국의 선박 이제 운항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는데요. 미국은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재하면서 앞으로 대사관 개설을 비롯해서 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정의 조치들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거란 예상입니다.
네, 미국과 쿠바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50여 년 만에 재개됐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신효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슬픈 빛깔의 추억 함께 듣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Donna.